자, 오늘 저희가 함께 보게 될 말씀은 히브리서 6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보았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 번만 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을 떠나 완전함으로 나아가서 죽은 행위들로부터의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침례들에 관한 교리와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주님,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창조물들로서 마땅히 창조자께 드려야 할그 경배의 자리, 그 자리에 저희가 서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물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는 자리에 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저희가 듣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빛을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제가 히브리서 연속해서 이제 31번째 시간으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리의 기초, 괄호 열고 1번,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순서대로 공부하는 중에 이제 6장에 와 있는데, 6장에서 우리가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그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교리적인 내용들이 이제 집약돼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참에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다 해서 좀 시간을 좀 할애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교리를 말씀하는 책입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정한수 떠놓고 열심히 빌면 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이 막연하게 섬기던 그런 거, 또 뭐, 안 좋은 일 있으면 무당 불러서 푸닥거리 한번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굉장히 어떤 이 정교한 것들, 정교한 그 체계를 가지고 계신 분이고, 그걸 사람들에게 제시하시고, 그걸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막연하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으로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교리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교리라는 것에 우리가 올바르게 이렇게 그 교리를 분별하고 익숙해지지 않게 되면 우리는 엉뚱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 상상 속의 하나님. 반쯤은 성경에서 들은 듯하고 어떤 것은 내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어떤 그 헛된 전통의 기초에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짬뽕이 돼가지고 엉뚱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현상을 우리는 주위에서 굉장히 많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되려면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성경의 교리에 익숙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 히브리서에는 기초에 해당하는 교리라고 해서 여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은 행위로부터의 회개. 그러니까 회개라는 게 하나의 교리라는 거예요. 사람이 회개하는 게 어떻게 회개해야 되고 그 회개의 과정이 뭐고 결과가 뭐냐 이런 것들이 하나의 교리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도대체 뭘 믿는 거냐? 어떻게 믿는 거냐? 믿음의 결과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하나의 기초 교리인 것이고, 그다음에 침례들에 관한 교리가 있고, 안수에 관한 교리가 있고,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 살펴본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한 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영원한 심판의 교리가 있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영원한 심판의 교리를 이제 시작하는 것인데요. 먼저는 그 심판이라고 얘기할 때 이제 영어로는 뭐 judgment입니다. 우리 판사, 재판관도 이제 judge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심판이라는 것은 그 기본적인 의미는 판단입니다. 판단. 어떤 일에 대해서 그것이 옳은가 그른가, 또는 잘했나 잘못했나, 옳고 그름과 잘잘못을 따지는 행위, 요게 판단이에요. 재판도 이제 그런 행위인 것이고, 또 우리가 뭐 경기에서 뭔가 우승자를 판정한다든가 뭐 하는 것도 다 심판의 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징벌이 주어질 수도 있고 상급이 주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결과는 응징과 보상 두 개가 다 포함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제 지금처럼 영원한 심판 이렇게 얘기할 때는 사실은 좀 응징의 그 이 의미가 좀 더 많이 부각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두 가지를 다 포함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왜 심판이 필요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심판이 필요할까요? 예, 심판 없으면 안 되나요? 심판이 없어도 세상은 잘 굴러가지 않을까요? 아니면 심판이라는 게 도대체 뭐 때문에, 무엇에 근거해서 심판이라는 게 이렇게 필요한 것일까요? 세상에 심판이 필요한 이유는 의롭고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세상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존재를 배제하고서는 세상에 심판이 존재하는 이유를 합당하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진화론으로 설명합니까? 어떻게 돌덩어리에서 생명체가 된 존재들이 뭔가 전학을 구별하고 자체적으로 뭔가를 심판해야 된다는 이런 게 선에 대해서 보상하고 악에 대해서 응징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어떻게 이게 그냥 아무런 목적과 이유도 없이 우연히 그렇게 생겨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냥 진화한다면 이런 개념이 없는 게 오히려 더 맞죠. 짐승의 세계처럼.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에 이 악이 존재한다는 것, 이것은 누가 설명을 해주지 않아도 내가 제일 잘 압니다. 세상에는 악이 존재하는구나. 우리 모두가 나 자신이 제일 잘 압니다. 사실 뭐 정직한 사람이라면 뭐 옆 사람 쳐다볼 필요도 없어요. 국가를, 사회를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 아, 내 속에 악이 존재한다는 것, 내가 선하지 않다는 것, 이것을 정직한 사람이라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악에 대해서는 응당의 어떤 징벌이 가해져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양심의 작용이에요. 이 양심은 어디서 생긴 걸까요?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은 진화의 산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창조의 산물인 것입니다. 양심, 선악의 개념을 가지고 계신 그 어떤 분이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이 양심에 의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존재로 지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처럼 선악을 구별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양심이라는 것은 그것을 구분하는 센서로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이 인간들이 선악을 분별하고 또 세상에 그 심판이 이렇게 이제 있다는 이것은 그 근원이 누구냐? 그건 하나님이시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이 모든 것이 출발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선악의 문제, 양심의 문제, 악에 대한 보응의 문제,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짐승같이 사는 사람들일수록 이런 문제에 등한시합니다.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다가와야 되는데 짐승에 비슷한 사람일수록 이런 게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등 따스고 배부르고 그럼 끝이에요. 정의가 뭐고 공의가 뭐고 선이 뭐고 악이 뭐고 이런 거 별로 관계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예. 그것의 근원이 뭔지, 하나님이 누군지 이런 거 관심이 없어. 그냥 무조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건 뭐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짐승과 같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뭐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 그것은 그야말로 그 인간으로서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선악의 문제, 양심의 문제, 악에 대한 보응의 문제. 이 모든 것의 기원은 이제 성경의 창세기 3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써 처음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오는 장면을 우리가 이제 마주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심판이 행해지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 완전한 낙원에서 완전하게 창조된 인간, 그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첫 번째로 이 세상에서 이제 심판을 이제 행하시게 되는데 먼저 뱀에게 심판하시고 여자에게 심판하시고 남자에게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온 땅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그 장면들을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이 인간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된 이후로 끊임없이 이제 이 인류를 대상으로 해서 개별적으로건 또는 단체적으로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이어지는데 이제 창세기 4장에 가면은 이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아담의 직계 아들인 이제 가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장면이 있습니다. 살인에 대한 자기 형제를 죽인 것에 대한 심판이었죠. 창세기 6장에 가면은 이제 세상 전체에 대한 심판을 보게 됩니다. 그 땅이 폭력으로 가득 차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코로 숨쉬는 모든 존재들을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11장에 가니까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다시 홍수로 또 멸망할 것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을 자기가 이겨보겠다고 이 탑을 쌓습니다. 하늘 꼭대기에 이르는 그 탑을 쌓고 세계 단일 정부를 형성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에서 이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심판하시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쯤 왔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한 도시를 심판하시는데 그게 이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사실 그 땅에 그 당시의 땅에 뭐 소돔과 고모라만 그렇게 타락하고 범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거의 모든 도시들이 사실 비슷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이제 본보기로 불과 유황을 하늘에서 비처럼 퍼부으셔서 이제 심판하시게 됩니다. 음란함의 극치, 사악함의 극치를 이루던 이 도시에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참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가 노아의 때 또 롯의 때와 같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 시대에 이 뭐 페미니즘 또 젠더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방치하면 우리는 그야말로 몇 년 내에 소돔과 고모라를 능가하게 되는 그러한 세상에 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판이 있었고 이제 성경의 출애굽기에 가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러 나가는 것을 붙잡고 방해하고 있는 그 이집트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에 가면은 그렇게 해서 빠져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자체에 대한 심판 이야기가 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들의 불순종, 그들의 반역, 그들의 영적인 어떤 간음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에서 심판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나옵니다. 여호수아서에 가보면은 개인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또 집행되는데 그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을 속인 거죠, 그야말로. 그리고 범죄하는 그런 장면에서 이제 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왕기와 역대기 여기에는 심판 얘기로 또 가득 차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그 왕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주변의 여러 민족들을 통해서 이제 심판하시는 장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결국에 종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바벨론과 아시리아라는 그 제국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과 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완전히 그냥 이렇게 파멸시키시는 그러한, 물론 이제 그 이후에 회복되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굉장히 큰 이제 심판이 집행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약 시대에 왔을 때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약속된 그토록 구약의 대언자들이 정말 약속하고 대언했던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거부함으로써 이제 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자체가 아예 존립 자체가 사라지는 그러한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AD 70년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하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하나의 심판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거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에 가서 보게 되면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령님을 속이려고 했다가 심판받는 그러한 장면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심판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해 오셨는지를 우리가 아주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 그것으로 끝이냐 하면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독특하게도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을 심판하는 심판이 또 있습니다. 성경의 심판이 다양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심판이라는 것이 성경에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또 뭐가 있냐면 앞으로도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경과 세상의 모든 책의 이제 차별화된 점인데 성경은 미래를 예언하는 책이에요. 미래를 예언하는 책. 이것은 하나님 아니면 하실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앞으로 남아있는 심판들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 만만치가 않은 심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심판은 그야말로 맛배기 정도에 불과한 것이고 사실은 앞으로 있게 될 심판들이 이게 본격적인 심판, 메인 심판인 거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예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게 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는 성경에 말씀하는 그 심판이 뭐가 있냐면 자기 땅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이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대환난 기간에 이제 있게 되는 유대인들의 심판입니다. 그 다음에 음녀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세력의 심판이 있습니다. 지금은 잘 이제 이해가 안 가시더라도 그냥 일단 듣고 넘기시면 이제 다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음녀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세력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무시무시한 심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대환난 기간이 끝나고 천년왕국이 들어가기 직전에 민족들에 대한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도 너무 중요한 심판이죠. 왜냐하면 그이 천년왕국에 함께 참여하냐, 그렇지 않고 멸망하냐의 그런 이 민족들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심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는 또 어떤 심판이 남아있냐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회개보고하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정말 우리와 관련된 우리가 이제 받게 되는 심판으로서 사실 우리에겐 사실 제일 중요한 심판이죠. 그런데 그것 말고 또 뭐가 있냐면 천년왕국이 다 끝나고 나서 이 모든 지금까지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 중에 불신자들이 이제 불신자들 다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이제 받게 되는 그 심판, 그 크고 흰 왕좌 앞에서 받게 되는 그 심판이 이제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람만 심판을 받냐? 아니에요. 성경에 또 어떤 심판이 나오냐면 범죄한 천사들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우두머리, 그러니까 이제 마귀는 뭐 천사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모든 영적 악들의 우두머리가 되는 그 마귀, 사탄에 대한 심판 얘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이건 앞으로 있을 심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인간만 심판받는 게 아니라 영적 존재들도 심판받는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온 우주가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물질 자체도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과 이 하늘,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우주라는 표현은 안 나옵니다. 땅과 하늘들이라고 표현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게 유니버스, 코스모스, 우주인 것입니다. 이 우주, 땅과 하늘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하나님이 물로 한번 이 지구를 심판하셨는데 다시 한번 남아있는 심판은 이제 불로 하시게 되는 심판이다. 그래서 원소들이 다 녹아서 해체가 되는 그런 심판이 이제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는 지금까지 있었던 심판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심판들이 앞으로 굵직굵직한 것들이 이렇게 남아있다. 성경은 이것을 예언하고 있는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아유, 그것이 뭐 내 먹고 사는데 무슨 연관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은 짐승의 마음인 것입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되는 거. 네. 그래서 이러한 심판들을 우리가 시점상으로 분류하자면 과거에 지나간 심판, 우리 기점으로 볼 때 과거에 지나간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현재도 진행 중인 심판이 있고 앞으로 있게 될 미래의 시점의 심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점상으로 분류하면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대상별로 이것을 분류한다면 그러면 개인 차원에서, 인간 개인 차원에서 받는 심판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한 도시나 한 국가 차원에서 받을 수 있는 심판이 있고 인류 전체가 차원에서 받을 수 있는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인간이 아닌 영적 존재들에 해당하는 심판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온 우주 차원의 심판이 있다. 성경 스케일이 큰 것입니다. 네, 그런 거예요. 기간상으로 분류하자면 한시적인 심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시적인 심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 이런 건 한시적인 심판이에요. 그런데 영구적인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심판. 오늘 아까 우리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교리의 기초 원리들 중에 하나로서 언급될 때 영원한 심판 이렇게 언급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한시적인 심판이 있고 영원한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과 비슷하죠. 부활도 우리가 시점상으로 나눌 수 있고 대상으로 나눌 수 있고 또 기간으로도 나눌 수 있고 그랬는데 심판도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성경은 심판 얘기로 가득한 책인 것입니다. 심판 얘기로 가득 차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6장에서 영원한 심판 이렇게 얘기할 때에는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이 지금까지 언급됐던 것 중에서 예를 들면 크고 흰 왕좌 심판, 또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심판, 또 범죄한 천사들과 마귀에 대한 심판, 또 이 땅과 하늘에 대한 심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주로 여기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영원한 심판이라는 그 범주 안에 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 심판이라는 주제가 나온 김에 우리는 다른 중요한 심판들도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영원한 심판에 해당하는 것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좀 다른 굵직굵직한 심판들도 좀 함께 다룸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가 뭔지를 보다 더 폭넓게 좀 이해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다소 복잡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나와 직접 관계 없는 것처럼 보이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이것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같이 펴보시죠.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그 에베소의 그 장로들을 이렇게 불러서 이제 하는 얘기 중에 그 26절서부터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날 너희를 데려다가 이게 이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이제 하는 얘기예요. 증언하게 하거니와 내가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깨끗하니 이는 내가 지금까지 회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너희에게 밝히 말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라는 이 표현에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뭐만 생각하냐면 내가 복받는 얘기, 내가 어떻게 하면 그냥 편안하게 그냥 사는 얘기, 하나님의 계획 중에 그 부분에만 우리가 이렇게 매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내가 너희에게 선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포자들에 대한 뜻이고, 그리고 또,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 하나님의 모든 계획. 그 안에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심판들에 관한 이러한 사실들이 지금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 성경에 보면 유대인이라고 하는 독특한 한 민족이 나옵니다. 참 이 사람들은 인류 역사상 굉장히 독특해요. 지금도 독특하고, 우리 이제 중동의 화약고, 이제 이렇게 부르는 그 중심에 지금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내내 독특했어요. 옷 입고 다니는 것들도 독특해가지고, 이, 어느 나라에 살건 유대인은 복장이 굉장히 독특해요. 복장이. 예. 네. 그래서 수염 이렇게 기르고, 검정 옷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입고 다니는 이런 모습을 보면 저 사람 유대인에 딱 알아보는 그런 독특한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 중에서 아주 특별하게 다루신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왜 하나님이 그 유대인 얘기만 자꾸 하시냐 이렇게 해서 불만이 있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이 유대인만 그럼 사랑하신다는 얘기냐 뭐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분들도 있는데, 몇 번 말씀드렸듯이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사랑하시고 모든 인류,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조금 보여주시기 위해서 대표로 뽑은 게 유대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에게 하나님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그냥 아주 그야말로 겁나게 쏟아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다루시는 민족이에요. 초자연적인 것들로 다루시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단이 하나님의 증인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여호와의 증인은 유대인인 거예요. 유대인. 네. 너희가 나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증인은 뭔가를 봤으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못 봤는데 뭘 증거하려고 하면 그 위증이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예,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봤단 말이에요. 실제로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걸 다 보여주기를 원치는 않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그거를 다 보여주시면은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쫓아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표에게 보여주시고 그 대표가 전한 그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믿고 하나님을 찾아오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 기뻐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누군가는 어쨌든 그걸 전달할 사람이 필요하니,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직접 보고 전달할 사람이 필요하니, 그래서 선택한 게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특권을 가졌으니 당연히 책임도 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행하시는 심판이 다른 그 어떤 민족에 대한 심판보다 더 가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만 갖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셨을 때 그것을 잘 활용하면 너무나 큰 복이지만, 이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을 때 그것 때문에 받게 되는 그 어떤 징계, 징벌, 이것은 훨씬 더 이제 가혹한 것이라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특별하게 다루셨는데, 이 유대인들은 성경을 조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구약 성경 내내 반역 사건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반역.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의 남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남녀관계, 부부관계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내 된, 하나님의 아내 된 이 유대인들은 매일 뭘 했냐? 창녀짓을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음을 행했다, 창녀짓을 했다. 구약 성경은 그냥 그 얘기 전체가 그냥 거의 대부분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남편 되신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간음 이야기예요. 반역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이제 간과하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을 보면서 성경 읽으면서 아 이런 한심한 놈들이 있나, 아 도대체 얘네들은 왜 이러지 이러고 넘어가면 그럼 우리한테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뭘 보게 하신다? 네, 맞아요. 너. 나를 보게 하신다. 나를 보게 하신다. 성경은 거울이고 하나님이 거울을 제 앞에 딱 들이밀면서 이게 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보여주시면서 이게 너야. 내 안에, 너 안에 있는 게 이런 거야.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마음과 이 죄로 찌들어 있는, 죄로 물들어 있는 그거, 이게 너야. 이걸 보여주시는 게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영적 간음과 이 반역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질책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응징하셨어요. 때로는 가볍게, 때로는 굉장히 무겁게. 그 심판의 역사가 성경에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이 AD 70년 이후에 완전히 소멸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성경 내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마지막 때에 너희를 다시 다 불러 모아서 다시 회복한다 이렇게 약속을 해놓으셨어요. 그 약속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수없이 많이 그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언제 이루어졌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대에 이루어졌습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이 실제로 저 땅에 자기들의 땅에 돌아와서 한 국가로서 회복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온전하게 회복된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 그러나 일단은 어쨌든 회복이 시작돼서 그렇게 지금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결코 끝나지 않았어요. 이 언약 신학 이런 데서는 이제 이 대체 신학 이런 데서는 이스라엘은 다 하나님과 관계가 다 끝났고 교회가 이 모든 것을 상속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거짓말입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믿으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절대로 끝나지 않았고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더 영광스러운 것이 더 많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광, 모든 민족에게 뛰어난 영광을 받는 그런 민족으로 이제 굳게 서게 될 터인데 그 전에 뭐가 있냐? 그 전에 하나의 심판이 더 남아있습니다. 이 심판은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역사상 받았던 심판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러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이게 멀지 않았어요. 이게 굉장히 가까운 미래에 이 심판이 이제 행해질 것입니다. 이 심판을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독특한 용어들로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요엘서 2장 31절 한번 가보시죠. 이런 것들이 이제 교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밑줄도 좀 거놓으시고 이렇게 좀 자꾸 익숙하게 하셔야 돼요. 요엘서는 그 구약 성경의 저 뒷부분에 있습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뭐 이런 식으로 나가죠. 요엘서라는 그 성경에 보시면 요엘이 사람 이름이에요. 대언자의 이름이에요. 2장 3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니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걸 제가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려는 건 아닌데 이 표현만 일단 집중해서 보시자는 것입니다.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크고 두려운 주의 날.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으면서도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이런 건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지금 수천 년 동안 이 말씀을 기록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있을 거다. 어느 한 이 특정한 시점이 있을 것인데 이 날은 정말 큰 날이고 정말 두려운 날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이때를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큰 환난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큰 환난의 때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영어로 이제 Great Tribulation 이렇게 이제 표현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환난 이렇게 이제 많이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 성경에는 큰 환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난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말 엄청난 환난의 시대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아까 얘기한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되는 것인데 이러한 심판의 날이 있게 되는 주요한 그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을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물론 그때 이제 온 세상의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도 일정 부분 집행이 되지만, 그러나 이제 주 목적은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환난을 성경이 또 이제 예레미야 대언자는 어떻게 묘사했냐? 예레미야 30장에 이제 한번 보시면 여기 이런 걸 한번 같이 보십시다. 예레미야 30장 4절부터입니다. 성경에 중간쯤 표시면 시편이 나오고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사야 뭐 이렇게 쭉 나가면서 이사야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0장에 가서 보시면 4절부터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30장 4절입니다. 또 주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관하여 하신 말씀들이 이러하니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우리가 소리를 들었으니 그것은 떨고 두려워하는 소리요 평안의 소리가 아니로다. 자, 이건 지금 예언입니다. 예언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남자가 아이를 위하여 산고를 겪느냐 하고 묻고 또 알아보라. 남자마다 산고를 겪는 여인같이 자기 손을 허리에 대며 모든 얼굴이 청백하게 변함을 내가 보면 어찌된 까닭이냐. 환상으로 본 거예요. 아, 슬프도다. 그 날이 커서 그것과 비길 날이 없나니. 아까 요엘 대언자가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라 그랬죠? 자, 그 날이 커서 그것과 비길 날이 없나니 그 날은 곧 야곱의 고난의 때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거기 야곱의 고난의 때라는 그 표현에 밑줄을 좀 그어 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때 그는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야곱을 얘기하는 것인데 야곱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국가의 그 이름이 야곱이라는 한 사람의 이름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남자들이 마치 그 애 낳는 여자처럼 그렇게 비명을 지르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러한 때가 있는데 이 날이 이스라엘의 고난의 때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고난의 때, 이스라엘의 고난의 때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거기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예언을 해놓은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내 백성의 자손들을 위하여 일어서는 큰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자, 여기도 지금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의 때가 있을 거다. 다니엘 대언자가 지금 예수님 태어나시기 지금 뭐 수백 년 전에 지금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것은 민족이 있은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고난일 것이며 그때의 내 백성이 구출을 받되 책에서 발견된 바 기록된 모든 자가 구출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각각 다른 사람들이, 각각 다른 세대를 산 사람들이 각각 다른 장소에서 기록을 했는데 굉장히 공통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있을 텐데 이것은 큰 환란으로 불리게 될 거고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그런 엄청난 환란의 때가 있을 것인데 이 그야말로 고난의 때인데 이게 누구를 위한 거냐? 야곱의 고난의 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고난의 때다.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하게 되는 그 때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 심판, 이 최종적인 심판이 집행되는 이 때, 이 시점이 언제냐? 이것은 교회 시대가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는 그 시점부터 7년 안에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태동됐어요. 교회는 구약 성경에서는 전혀 계시되지 않았던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춰 놓으셨었어요. 그런데 유대인이 자신들의 메시아를 거부하면서 이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근 2000년 동안을 우리가 교회 시대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은혜 시대 이렇게 불러요. 우리가 2024년에 우리가 마지막 2024년 11월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기간이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나 교회 시대, 은혜 시대가 지속되는 게 아니라 이게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끝난다는 거예요. 언제쯤 끝날 거냐? 개인적으로 저는 믿기를 제가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끝난다 이렇게 이제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여러 정황상 이게 끝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마 뭐 중세시대, 서양의 중세시대 1500년, 뭐 이때쯤, 뭐 아니면 우리나라 조선시대 이때쯤 살았으면은, 제가 성경을 보면서 아직은 그래도 좀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점상, 지금 인류 역사 6000년 됐거든요.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입니다. 성경은 첫 사람을 아담이라고 명확하게 명시하시고, 그 다음에 아담이 몇살때 누구를 낳고 몇 살에 죽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이 몇살때 누구를 낳고 몇 살에 죽고, 이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세상 역사와 종합해보고, 그 다음에 성경에 또그 연대기, 연대기들이 이렇게 이제 열왕기 역대기 하면서 연대기들이 쭉 나오고 하면서 이걸 딱 맞춰보면, 구약 6000년이에요. 200만 년? 이런 거 아니에요. 인류 역사 200만 년? 이런 거 아니에요. 6000년이에요, 6000년. 6000년이고, 지금 현재 우리 태양력을 쓰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2000년 지났다는 것을, AD 2000년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는 안식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는,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씀 허투루 들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우리 6일 지났습니다. 지금 6일 지났어요. 그럼 뭐가 와야 되냐? 안식의 7일이 와야 되는 것이 구도상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2000년대 살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시간이 다 됐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는 것입니다. 뭐 그러면 몇 년도가 될 거냐? 그건 몰라요.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다 됐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이제 알 수가 있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노아의 때, 롯의 때와 같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그 지금 유럽과 미국이 돌아가는 꼴을 보시면서 이게 노아의 때, 이 소돔과 고모라 롯의 때가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렇죠? 그런 때 우리 살고 있습니다. 다 됐습니다. 그래서 요 은혜 시대, 교회 시대가 이제 끝날 거예요. 조만간 끝날 겁니다. 몇년 내가 될지 몇십 년 내가 될지 그건 몰라요. 근데 끝날 거예요. 끝나면은 그 끝나는 시점이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는 그 시점에 이게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부활 교리하면서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눈 깜짝할 사이에 몸이 변화되면서 함께 채워 올라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게 되는 그게 이제 공중재림인데, 예수님의 공중재림이 있는 그 시점부터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제 세상을 통치하는, 이 땅에서는 이제 7년간의 이제 대환난, 다니엘이 예언한 바 70번째 이레라고 표현한 그것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69번째 이레까지는 이제 다 이제 차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0번째 이레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7년간 기간이라고 돼 있고, 7년이 이제 반위로 나누어서 3년 반의 앞부분이 있고, 3년 반의 뒷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42달이라고도 표현했고, 1260일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요 기간 중에 이제 특별히 뒷부분의 7년 반을 성경이 대환난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이제 이 3년 반의 이 기간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남아 있는 전무후무한 심판의 기간이 될 텐데, 왜 이걸 이렇게 이 심판이 필요한 거냐?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은 자신의 남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끊임없이 대적하고 거역하고 창녀짓을, 영적 창녀짓을 행했습니다. 이 역사적으로도 그런 것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심판을 받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최종 심판으로서 이제 하나가 더 남아 있는 것이고, 특별히 이들이 자신들의 메시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 그것에 대한 정당한 합당한 보응을 받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대환난이 이제 유대인들을 위한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이제 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면 단순히 징계만을 위한 심판이냐? 그건 아니에요. 이 징계를 통해서 유대인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로서 탈바꿈돼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 대환난을 통과하면서 유대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들을 정결하게 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심판이기도 하다라는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심판의 모습을 우리가 조금만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에스겔서를 한번 보시면, 에스겔서 2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그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 그 다음에 에스겔서 22장입니다. 19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나니,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한가운데로 모으리라. 자, 이거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은과 놋과 쇠와 납과 주석을 모아 용광로 한가운데 놓고 그 위에 불을 내뿜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이거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내가 친히 분노하고 격노하는 중에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참으로 내가 너희를 모아 내 진노의 불 속에서 너희 위에 불을 내뿜을 터인 즉 너희가 그것의 한가운데서 녹되 은이 용광로 한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것의 한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주가 내 경로를 너희 위에 부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랑의 하나님, 아, 기독교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래. 불교는 자비를 얘기하는 거고, 기독교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래. 자, 그것은 반쪽만 알고 있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맞는데,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격노를 쏟아붓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분이 공의롭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제 심판하시는 이 모습을 용광로에 마치 이렇게 다 넣어서 참 그 풀무불로 이렇게 정련하는 것 같이 하신다는 이런 이제 묘사가 있는 건데, 이제 이런 것이 뭐와 겹치냐면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제 그 느부갓네살이 세워놓은 금형상에게 경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제 용광로 속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그 세 친구가 지금 뭘 보여주고 있냐면, 교리적으로는 대환난을 통과하는 유대인을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 친구들이 죽나요? 안 죽어요.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 그들을 보호하면서 그들이 거기서 살아나오거든요. 대환난 기간 중에도 유대인들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심판을 받는데 완전히 소멸되진 않아요. 그러면 그 중에 얼마가 죽고 얼마가 살아남냐? 그 얘기가 스가랴서 13장에 나오는데, 이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가랴서 13장 8절 9절 보니까 주가 말하노라. 그 온 땅에서 그 안에 3분의 2는 끊어져 죽을 것이요 오직 3분의 1만 그 안에 남으리라.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은을 정죄하듯 그들을 정죄하며 금을 단련하듯 단련하리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며 또 말하기를 그것은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리라. 자, 그래서 이 용광로를 통과하면서 그 당시에 살아있게 될 유대인 중에 3분의 2가 죽고 3분의 1만 통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이런 게 틀리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가짜고 하나님은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굉장히 자신 있게 이렇게 수천 년 전에 예언을 해 놓으셨어요. 그러면서 이 환란을 통과하는 목적이 단순한 징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뒷부분에 보니까 이들이 내 백성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거고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주는 내 하나님이신이다.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에 관한 얘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구약성경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 3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임하는 날을 누가 견디겠느냐? 그가 나타나는 데에 누가 서겠느냐? 굉장히 두려운 날이라는 거죠. 그는 정련하는 자의 불과 같고 세탁하는 자의 비누와 같으리라. 그가 은을 정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의 아들들을 깨끗하게 하되 금과 은같이 그들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의 안에서 주께 헌물을 드리게 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심판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련의 목적. 그래서 거룩하게 하고 그래서 회복시키게 하는 레위의 아들들을 깨끗하게 하는 이 목적이 이제 여기에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그러면은 누구를 통해서 집행하게 될까요? 유대인에 대한 이 심판은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할 때 구약 성경에 보시면 사람을 통해서 이제 주로 하십니다. 물론 자연, 우박이나 또 비, 홍수 같은 거, 또 폭풍, 또 어떤 쐐기벌레나 하는 이런 메뚜기 쐐기벌레 하는 이런 벌레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시지만 굉장히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그 국가들, 그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이 마지막에 있는 이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은 이제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거면 적그리스도 욕할 게 하나도 없네. 적그리스도도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얘기를 잠언 공부할 때 잠깐 말씀드렸어요. 잠언 16장 4절에 주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만드셨나니 참으로 사악한 자도 악한 날을 위하여 만드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 네. 그러니까 악한 자는 악한 날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이지 쓰임 받았다고 해서 그 악한 자가 좋은 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심판의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유대인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민족적으로 회개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스가랴서 12장 이런 데 보시면 이제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곡하듯이 그를 위하여 애곡하며 사람이 자기 처음 난 자를 위하여 몹시 슬퍼하듯 그를 위하여 몹시 슬퍼하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제 개역 성경엔 여기가 이제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킹제임스 성경에는 그들이 찌른 바 나를 바라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면서 그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며 애통해하고 회개할 거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찌른다는 이 표현은 명백하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 가시와 창에 못에 찔리시는 그 장면을 예언적으로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달린 분은 예수님이신데 이 구절에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그들이 나를 찔렀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나를 찔렀다.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비유, 은유적인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이 찌른 게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교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런 것들이 개역 성경에서 변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성경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변개는 누가 시켰냐? 로마 카톨릭이 주축이 돼서 시킨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렇게 민족적으로 회개하면서 한순간에 이렇게 회심을 하면서 불을 통과해서 정련이 돼서 이제 나오게 되는 그 심판이 이제 이 대환난기의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이다 이런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심판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제가 한 시간 내내 심판이라는 단어를 몇 번이나 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심판을 좋아할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인간, 인류와 심판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인류의 인간에게 심판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에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악과 불의와 죄에 대해서 심판을 집행하시고 마침내 완전한 선을 이루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보게 될 텐데요. 아직 많은 심판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이 심판이라는 것이 악을 행한 자들에게는 두려움의 어떤 대상이지만 선을 행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이 심판은 오히려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심판을 자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사람들로 이것을 받을 것입니까? 두려워하며 받을 것입니까? 아니면 소망 가운데 이 심판의 개념을 받을 것입니까?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자신의 구원의 문제가 명확하지 않은 분이 혹시라도 계신다면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100만 원 버느냐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수증기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은 기껏해야 100년이에요. 앞으로 다가오는 영원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지는 지금 결정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스스로가 그걸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고 그건 짐승과 같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